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으로 우리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32장까지 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7장 할 때 36장은 다뤘기 때문에 이제 33장, 34장, 35장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로 가지 않고요. 신명기로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챕터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봤으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3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어느 특정 무리가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이 공동체가 땅 분배와 관련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지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미디안의 다섯 왕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였습니다. 그때에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야셀 지역은 이 아모리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 성읍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이미 함락되었던 땅이었습니다. 또한 길르앗은 야셀보다 더 큰 범주입니다. 야셀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이 야복강 너머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광야에서 이 진을 칠 때에 이 동일하게 이 성막 남단에서 위치한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모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온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명분을 갖고 옵니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축대를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것은 가축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고 그곳에는 풀도 있고 물도 있어서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요구하기를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라고 호칭을 하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단 서편으로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그곳은 이 언약에서 이야기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안은 이 공동체 안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이곳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단합된 마음을 뒤흔들고자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여기서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의 눈에는 그들의 요구가 매우 이기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를 이제 책망합니다. 자,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이 무책임함을 책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참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너희만 여기 있겠다고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싸우려 하지 않는 이 무책임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지금 싸우기 위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이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미완료입니다. 즉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잠깐만 앉아 있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앉아서 머물러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겠다라는 이기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일이다라고 이들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책임이 없는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주장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공동체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은 공동체 사람들을 낙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바로 광야 초창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때 일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즉 가나안 땅을 보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낙심케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은 낙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일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낙심하여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또 그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만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기적인 발언이 마치 그때의 정탐꾼들이 한 짓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있고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두 지파가 잔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반역하는 죄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치 그 이전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면 다 끊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하자 이 르우벤과 갓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철회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던 출애굽 1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세대는 모세가 책망을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했는데 이들은 모세가 세 가지를 들어서 책망을 하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들의 새로운 대안은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 좋겠는데 그러면 머무는 조건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먼저 우리가 이곳에 짐승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여인들과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면은 선 조치를 취한 이후에 후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와 가족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해놓은 이후에 우리가 그 연합군에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는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이 좋은 목초지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앞장서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선봉대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옛날 전쟁들은 선봉대에 서는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헌신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연합군에 합류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전쟁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상당한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우리의 이익만 챙기지 않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만 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면서 입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만이라는 이익을 챙기는 대신에 우리도 공동체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 나갑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라고 이 약속을 확인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다짐한 대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이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 때에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 대열이 달라집니다. 법궤가 앞에 서는데 이 선봉대가 어디 앞에 선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법궤 그 앞에서 싸움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그만큼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지파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하는 일은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따라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맹세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제 또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들의 또 지파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들 앞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2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무장을 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되면은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확증한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봉에 서서 요단 너머의 땅을 정복하거나 한다면 그들의 소유권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할까요? 단지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까지의 역할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만 모세의 역할이 끝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이야기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확약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발생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일이 실제로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확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지도력의 한계를 알게 된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검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기적인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들은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청원은 공동체 전체인 우리보다는 특별한 지파인 우리만 염두에 둔 일이었습니다. 즉 12분의 2만 염두에 든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12분의 2인 우리만의 안위에만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공동체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설렘보다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곳에서 우리의 가축을 키운다면 정말 더함이 없겠다. 우리는 굳이 저 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 우리만 여기 남자라면서 우리만의 삶의 터전을 염두에 둔 일이었습니다. 이 갓 자손과 이 르우벤 자손은 우리만 살 곳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유익적인 측면에서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만 살 곳이 있으면 된다라고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만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40여 년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행군, 즉 공동체 전체라는 우리의 행군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는데 이제 이들은 여기에서 우리만 빠져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만 이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공동체에서 떠나 있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출애굽 공동체, 그래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공동체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만 떨어지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로 구성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를 뒤흔들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낙심케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 일부가 우리만 여기서 빠져나가겠다고 너희 남은 사람들끼리 가라 그러면은 그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지 어떻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여기서 쏙 빠지느냐 하면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만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분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행위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우리도라는 헌신적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로는 구성되어지지 않고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헌신적 행위가 함께 할 때에 완성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도, 이 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이 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도의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는 곳입니다. 도의 섬김을 통해서 다양한 역동성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만의 고집보다는 도의 소통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한 것을 이끌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만을 내세우는 삶이 아닌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